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의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말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록은 향후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작가에게 표현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고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북한에서 작가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둔 짧은 글 때문에 보위부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던 도명학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선생님 언제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게 되셨나요?
2006년에 탈북했어요.
아, 그해 들어왔어요. 10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이제 뭐 11년 됐죠.
아, 사실은.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북한에서는 뭐 작가로 시인을 했죠. 네. 기본적으로는 항상 글을 썼죠. 글은 15살 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정식 북한에 이제 작가 동맹에 소속된 거는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네, 한 했죠. 8년 정도 네. 작가 동맹에서 일을 하셨군요. 네. 조선 작가 동맹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작가 동맹은 뭐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가 동맹 소속의 작가가 얼마나 되나요?
북한에 제일 많았을 때가 3,600명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작가가 줄었어요. 그 문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후비가 양성이 안 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2004년경 그때는 한 1,000명 통틀어 1,000명 정도밖에 정도가. 안 남은 아마 지금은 더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조선 문학은 끝이다. 끝났다 이렇게 작가들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 그때 작가 동맹 소속 작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선생님은 주로 어떤 글을 어떤 내용의 글들을 많이 썼나요?
거기 그런 뻔하니까 체제를 찬양하고 그 또 청년들과 군인들 뭐 이런 주민들이 그 체제에 충성을 하도록 그 자극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글을 쓰죠. 김씨 가문 우상화 뭐 이런 것도 쓰고요. 그래서 거기 거는 되게 그런 거예요. 순수한 인간 생활 이런 걸 형상하는 작품은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극히 적고 또 그런 거를 써도 잘 평가는 크게 못 받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그렇죠. 최고 지도자나 아니면 그렇죠. 뭐 이른바 김부자 찬양하는 내용
그런 네. 글이 잘 돼야 그 평가를 높이 받지.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거기에 원고를 써둔 어떤 원고가 문제가 돼서 그게 발각돼 가지고 보위부 감옥에 갔다 이러는 건데요. 그게 궁금해요. 어떤 내용의 글이었길래?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네. 아, 그게 뭐 당연히 문제가 된 그게 시가 두 개였어요.
아, 시 두 편을 썼군요. 네,
시 두 편에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게 그 저 하나는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아주 그 어려운 삶,
네.
그리고 자유가 박탈되고 반항도 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그 철도역에 이제 장사찜을 진 그 승객들
네.
내려서 허리 다 굽어가지고 정말 쉬도록 그 짐을 짓자. 단순히 그 짐이 생존의 짐보다도 그 위에 그 내리누르는 그 권력의 그 체제에 그 짐이 더 무거워서 그렇다고 해서 반항도 할 수 없고 영원히 구부러진 상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들로 온 북한 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곱사등이들의 나라라고 하나 지었죠.
일단 한편은 곱사등이 그래. 기차역에서 네. 오르내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등짐진 모습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죠.
곱사처럼 살고 있는 인민들의 생활이 형성한 네. 시였고 또 한편은 어떤 시였나요?
하나는 이제 그 풍자시인데 그건 이제 북한군이 이제 병력 수를 이게 해마다 이게 충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신체 검사 기준에 그 맞는 청년들을 이게 군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지 않으면 몸무게가 모자라지 않으면 또 병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병력 수를 충당하려면 신체 검사 기준을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는데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낮추다 마지막에는 이제 눈이 한쪽이 없는 그 외눈박이도 이제 군대를 보낸다는
원래
지시가
원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원래는 북한군은 안경만 끼어도 이게 군대를 못 가거든요. 안경 네. 끼는 정도만 돼도 두 눈 다 있어도 그런데 안경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예 한쪽 눈
아예 한쪽 눈 없는 사람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처음에 막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들어보니까 그 참 웃기는 거 그 눈 두 개 중에서 왼쪽 눈 없고 오른쪽 눈만 있으면 총을 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외눈도 합격이 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참담하기도 하고 어쨌든 풍자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풍자하는 걸 이렇게 하나 쓰는데 물론 두 시 다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대리 만족을 느꼈다고 볼까요? 그냥 나 혼자 들여다보면서 끄적거려보면서
네네.
아, 위안을 삼는
아, 그 두 번째 시의 제목은 뭐였나요?
두 번째 시는 말 그대로 외눈도 합격.
아, 외눈도 합격이라는 시. 네. 그다음에 곱사등이의
곱사등이들의 나라.
곱사등이들의 나라. 이 두 편의 시가 발각이 돼서 그렇죠. 그러면 감옥살이를 했는데 궁금한 게 본인만 알아보려고 정말 조심조심해서 몰래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발각이 된 건가요?
아, 그게 제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아주 가까운, 너무 가깝고 그 친구하고는 이제, 김정일도 막 비판하는 얘기를 마음대로 주고받고 못하는 얘기가 없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회 앞날에 대해서도 이게 절망하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되다 보니까 그 시를 이제 나 혼자만 보고 위로 받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같이 읽어보는 사람 하나 더 있으면 또 더 위로가
네,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훗날에 알고 보니까 보위부의 밀정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주민들 동향이라는 게 이런 거 북한은 가는 곳마다 다 밀정들이 다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밀정일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걸 사진 작가였는데
네.
그 사진기 눈을 차고 다니니까 그 사진을 찍어버린 거예요.
아.
어느 틈인가. 그 사진 찍어서 그 증거자료잖아요. 그걸 보이보이다 제출하고 또 둘 사이 나눈 이야기 이런 것도 다 거기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날 뭐 보이부에서 뭐 출석욕을 하던가요? 아니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치던가요?
아, 집에도 들이닥친 게 아니고.
네네.
아마 다 계획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집에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그 친구하고 만나서 그 전날에 술 먹고 헤어졌거든요. 다음날에 우리가 어디를 좀 한번 가려고 했어요. 갔다가 뭐 그날 돌아오는 거로 아니면 좀 말하자면 좀 놀러.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디서 이렇게 만나자 뭐 이런 약속을 한 상태인데 내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좀 산책을 좀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아직 안 됐지. 그래서 산책을 하고 집 식구들은 아직 자고 내가 네네. 제일 먼저 깨어나니까 승용차가 이제
네네.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무작정 뭐 쳐였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왜 그런지도 몰랐지. 하여간 잡혀가는 건 사실인데.
네네.
훗날에 알고 보니까 지금 국가보위부에 압송하는 길이죠.
네.
그러니까 해산에서부터 평양까지.
평양까지 압송을 했어요.
그 가는데 난 그렇게 중범죄로 제기된 잡힌 것도 모르고
네네.
그냥 뭐 양강도 보위부에 거기 갔다가 뭐 좀 뭐 알아보고 뭐 내가 뭐 죄진거 없고 나도 원인 모르니까 이제 네. 곧 불려나겠고.
아, 그때까지도 평양까지 압송될 때까지도 뭐 때문에 끌려가는지도 일단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내가 생각해봐야 어떻게 돼서 내가 이게 내 잡혀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알잖아요.
네.
알려진 경로는 모르지만은 내가 과연 보위부에서 잡혀간다면 내가 왜 잡혀갔겠는가 하는 건 난 지금까지 내 행적을 내가 알잖아요.
네. 그게 그럼 어제 그 보여줬던 시도 그때 떠오르셨나요?
떠올랐죠. 근데 그렇게 네. 구체적으로는 아니에요. 어쨌든 나한테는 반체제적 성향이
아, 평소에 늘
농후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겠거니
아마 그런 문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조사는 얼마나 그럼 받으신 거예요?
그 어쨌든 총적으로 이제 그 국가보위부 조사가 한 3개월 4개월 갔어요.
아.
한 3, 4개월 가서 초보적으로 됐잖아요. 된 다음엔 이제는 내가 양강도 사람이니까 양강도 보위부에다가 위임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캐는 거죠. 그거를.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오래 걸린 거죠. 거기서부터는.
그럼 1차 조사를 한 3, 4개월 받았고 네, 그다음 예심을 또 한
그거 뭐 한 거의 2년 뭐
아, 예심을 한 2년 또 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받았군요.
네. 6개월 하게 돼 있는데 6개월 하게 되면 또 더 하면 또 연장을 하고
네네.
연장을 할 때마다 국가보위부에 또 이게 연장 그 의뢰서를 보낸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거기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또 6달 연장되고 하는데 내가 3번 연장됐는가 뭐 잠깐 그렇게 되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결과적으로 이제 조사를 그 긴 시간의 조사와 예심 끝에 선생님한테는 어떤 죄가 적용된 건가요?
우선 형법 그 당시로서는 그 후에 조금 법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때는 59조, 61조, 62조 형법 그 세 가지에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59조는 반동단체 조직죄가
네.
반체제 음모죄죠. 그 안에 들어가서 반 구체적으로 반동단체 조직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61조가 반동선전죄인 거예요.
아 반동선전죄. 네, 그 시를 썼다는 게 반동선전죄. 네,
반동선전죄. 그다음 내가 발언을 했던 거 뭐 네. 이런 것들 이게 다 그 반동선전죄고 그다음 62조가 조국반역죄인 거예요.
조국반역죄는 뭐죠?
조국반역죄는 이제 그 외국의 국가 기밀이 되는 걸 이렇게 팔아 네네. 넘겨줬다거나 아니면 그 미국을 비롯한 교전 상대국에 도주했을 때.
아. 아 근데 이, 선생님은 왜 그 죄를 적용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도주는 안 했지만은 네네. 제가 이제 그 밀정 있잖아요. 밀정하고 친하다 보니까.
아, 그 친구, 친한 친구. 실을 그 위에 그냥 고발한.
그 친구하고 같이 뭐 아무 말이나 다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이제 여기서는 앞날이 없다. 이거 전망이 없다. 이 제도는 이게 가라앉는 배나 같으니까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상책이다. 야, 우리 이 나무로 가자.
아, 그런 얘기를 또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했군요.
진짜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획까지 짜서요. 언제쯤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하고, 계획이지. 그러니까 그게 조국 반역죄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조사를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59조 반동단체 조직죄는 뭐 길어서 뭐 훗날에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동선전죄하고 이제 조국반역죄 중에서 조국반역죄는 또 조금 약했죠. 왜냐하면 실행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전이고 가장 빠지기 힘든 게 이게 물질적 증거가 딱 되는 반동선전죄. 이거 참 그거는 소설을 한 권 써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형을 받고 형을 혹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형을
형을 못 받았죠. 안 받았죠. 그러니까 아, 예, 네. 사건이 미제로 끝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죄는
네네.
스파이가 다 조작하고 유도하고
아, 네.
그 밀정이
네네.
다 부풀리고 꾸미고 유도해서 죄를 짓게끔 만들고 모든 것은 그 밀정이 자기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의도된 기획작품이었다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군요.
결론이
그러니까 조사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그렇죠. 조사를 받았는데 세 가지 제목으로
그렇죠.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결론은 선생님은 일단은
난 살아났죠.
제가 많이 가벼워지고 그 원래 신고를 했던 바로 그 친구분.
그렇죠.
밀정 역할을 하는 그분이 그러면 죄를
그렇죠.
뒤집어 씌운 셈이 됐네요.
그 엄중하거든요. 그게.
아,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
사건이 너무 길게 가니까.
아.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종결을 안 지면 이 보위부원들도 답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결을 위해서는 빨리 종결을 지어야 하지 않으니까 빨리 종결 날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방법으로 해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종결 빨리 짓는 게
결국 보위부 정보원을 네. 희생한 네. 희생을 삼아서 사건을 끝냈군요. 네. 아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시를 썼다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들켜서 결국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그렇죠. 조사를 받는 그런 네. 상황이 됐는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를 억압당한 건데요.
그렇죠.
혹시 북한 헌법 제67조에 보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북에 계셨을 때 그 조항이 있다는 건 알고 혹시 계셨나요?
그렇죠. 북한 내에서는 이제 다 헌법도 다 배우거든요, 이제. 근데 네. 뭐 법치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게 일반적으로 기억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의도적으로 그 체제를 해부해 보려고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북한 헌법에도 다른 민주국가에 있는 기본적인 그 조항들은 다 있어요. 언론의 자유, 출판, 결사, 종교의 자유 그거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종이장 위에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위선일 뿐이지 사실은 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서 북한 망명 팬센터에 소속돼서 이제 작가 활동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러면 원하는 글을 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남쪽에 와서야 뭐 여기야 뭐 민주주의 네. 국가니까 뭐 여기서 뭐 쓰고 싶은 걸 다 쓰는데 아 뭐 대통령도 욕하는 뭐
그러네요.
제도에 뭐 대통령도 잘못하면 막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런 건 상관없고
그러니까 북한과 여기는 그러네 표현만큼은
그렇죠 그 비교할
수 있는 사회긴 하네요. 네,
비교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그러지. 북한하고 비교를 하려면, 굳이 비교하려면, 대한민국 같은 이런 사회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중국 같은 정도의 공산국가들하고 북한을 비교해도, 네네. 그래도 충분합니다. 여기하고는 원래 비교도 안 됩니다. 네네. 중국 정도만 해도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중국 작품들, 중국 작가들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야, 중국이나 다른 공산주의 나라 국가들? 그쯤만 자유가 있어도 아이 한숨이 나가겠다 아, 네. 그런 정도였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와서 돌아보니까 북한에서 그때 작가 생활을 했을 때 그 자신이 이야기 자신의 생각을 글로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 지금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네네. 그 거기서 과연 그렇게까지 자유가 없었던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아, 북한에 대한 기억을 좀 잃어버렸나? 정말로 그렇게까지 못 살 세상이었던가?
네.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에,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살다 온 사람도 오래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이 남한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아마 북에서 온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상을
게
할 수 없겠구나.
저게 정말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이 충분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렇죠. 사회니 아마 상상하기 어렵겠군요. 네. 지금까지 북한에서 조선작가동맹 양강도위원회 소속 작가로 활동하면서 시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3년간 감옥에서 고생을 하셨던 도명학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명학 씨의 증언 들어봤습니다. 이에 관한 인권법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도명학 씨의 오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을 들어봤는데요. 인권법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관련되는 인권인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민주주의에서 불가결한 요소이고 한 인간의 완전한 발전에 있어서도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 헌법 제67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고 북한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 제19조에도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권규약 제19조 3항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 존중을 위해서 또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해 사전에 법률로 규정된 범위에 한해 표현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 제한이 과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명학 씨의 경우 정식 출판되지도 않은 작은 메모의 내용을 가지고 정식 사법 절차도 없이 3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보위부에 끌려가 수감되었다는 사실은 우선 관련되는 근거 법률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설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내 법률의 근거에 그러한 처벌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 제한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국제 기준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 북한 내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번 도명학 씨 사례가 그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침해받고 있는 신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